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시청자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교회라는 What the Church is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를 꿈꾸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아포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또 권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가 되었다면 2000년 전 초대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교회가 되었든 동일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주님은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에베소 편지는 그 주제가 교회의 특권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특권과 영광. 그렇다면 왜 교회에 그 특권과 영광이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함께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가 왜 영광스럽고 특권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되고 놀라운 신분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광스럽고 왜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나려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주느냐?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 The Unity of Church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하나 되라는 겁니다. 하나 되라. 어떻게 하나 된다고요? 그것은 바로 평안 가운데서 성령에 매는 줄로서 하나 되란 겁니다. 우리는 각자 갈 길로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 성령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라는 무엇인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먼저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되라고 했는데 그 하나 된다는 것은 회기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색깔, 같은 모양, 같은 취미, 같은 생각을 가지는 그 회기라는 것이 하나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교회의 원리와 근본,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라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다양성을 추구하신 하나님이란 겁니다. Diversity. 그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을 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The gift.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The gift of the Spirit.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가 뒤에서 그 다음 뒤에서 11절, 그러니까 오늘 바로 본문 바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다양한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양하게 교회를 섬긴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찬양을 전하기도 하고 PPT를 띄우기도 하고 기도로 함께 섬기기도 하고 말씀과 음식으로 또 섬기고 교회를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안내를 하고 다양하게 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와 다양성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간혹 기독교 안에서의 이단 종교들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이단 종교, 이단 그 기독교 그룹들에서 말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이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라는 거예요. 목사나 어떤 지도 그룹이 이렇게 일방적인 하나의 방침을 내려가지고 하면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이단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정말 말씀 위에 선 교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권위를 무시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공동체로 자라나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 아포슬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꿈꾸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과연 그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는 어떤 것이 주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인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 The Body of Christ.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유로 혹은 상징적으로 메타포로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바로 그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그분의 자녀이다. 우리가 많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시고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이 되시고 바로 우리 교회는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하여서 세워지는 건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이 된다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유는 사실 그냥 신약 성도 기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아 참 이 좋은 표현인 것 같네 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구약에서 성 그 바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통하여서 그것을 빌려와서 그렇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바로 교회는 몸이 된다는 바로 이 사상은 전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사상이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된다, 그분의 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머리라는 것이 뭔지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죠? 머리. 머리는 혹시 머리 없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행한 일로 손이나 발이 손상이 되고 전쟁이 나가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으면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머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라는 것은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머리는 온몸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리의 기능은 뭐냐? 머리를 통하여서 모든 각 신체가 연결됨으로써 지시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죠? 아, 이제 악수를 해야 되겠다. 머리에서 지시를 합니다. 악수를 하라 그랬는데, 갑자기 손을 내밀다가 그 사람 얼굴을 확, 만약에 집어 박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과 손이 완전히 따로 논다면, 이거는 엄청난 이상한 인간이 될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이런 복음성과 은혜서는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주의 뜻이 아니면 서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서 내 삶 가운데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의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다는 첫째 이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이런 표현들을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렸듯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우리 각 사람의 그 기질과 그 관심과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교회를 섬기게 우리를 세워주지만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실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이 되었다는 그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말씀하셨지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느니라. 아멘. 주님은 명령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않습니까? 명령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군사적 용어입니다. 명령하는데 아, 내가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지키겠다가 명령이 아닙니다. Commandment. 명령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Must have to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뭐요?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만히 보면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새 계명, New Commandment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지금까지 명령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랑을 명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요약하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언제 했다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바로 그 첫 시작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과 여러 말씀 나눴지만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에게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가 출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아들을 통하여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게 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되고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게 될 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기적인, 집단적인, 또래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언제 사랑했다고? 언제 하나님께서 언제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Old Commandment, 옛 계명이 아니라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고 축복하셨지만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없어서도 못 지켰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을 지킬,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합니까? 남녀가 만났을 때 뭔가 느낌이 옵니다. 뭔가 감정이 동합니다. 이것도 정말 사랑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의지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능력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안타깝게도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소신껏 사랑해봐라. 네가 힘 닿는 데까지 사랑해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겁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대로, 너희 뭐 좋게 생각해서 욕심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그렇게 선한 열심을 따라 사랑한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까요?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때 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로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돌아가서 말씀 안 보면은 사랑이 생길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5장 9절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렇게 몇 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결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질 수 있으며 그 성령께서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했던 참 사랑을 이뤄나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이미 주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뭘 약속하셨습니까? 때가 되면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했지만 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율법을 행할 수 있고 온전히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온전히 행할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교회를 잘못 섬기고 있는가. 저는 제 나름대로 소신껏 한다고 했지만 저는 참 교회를 엉터리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회개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부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직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좀 더 크고 부흥하면은 그때 가서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을 더 청년들을 더 이렇게 인커리지하고 더 함께 우리 몰고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내가 함께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함께 우리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들을 인커리지한다는 것이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 봤을 때 제가 언제 정말 영적으로 정말 놀라운 기쁨과 감격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느냐. 제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청년 시절, 대학부 시절이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뭐 제가 지금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았다든지 더 많은 어떤 그런 뭐 대단한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그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섬겼던 사람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성인 그 뭐야 어른들이 아니라 저보다 한 살, 두 살 혹은 저하고 비슷했던 대학교 학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얼마나 그 말씀 속에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기뻤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리더들이 아 이렇게 같이 예수님을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 옆에 사람한테 하면 부담스럽죠.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저는 그렇게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했으면서 왜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언젠가 있다가 얼마 있으면 떠난다고요. 떠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머무는 곳이 아니고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그리고 저의 자녀들도 있지만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느냐는 겁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친한 친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이웃하고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 사랑하기 힘든 지체가 있다면 눈물로서 아파하면서 주님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하고 눈물로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간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굉장한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이기 이전에 사랑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다.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도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믿음에서 자라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그 무엇보다도 저는 신앙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고백이 주를 믿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는 굉장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분명하게 자기가 확인 안 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있는 그 모세 그리고 옆구리에 나는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야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안다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를 따라서 내가 날마다 성장이 나가는 겁니다. 영적 성장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세 번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 지금 미스프린트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왜 그런 줄 아느냐?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를 거부하는지 아느냐?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능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지식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영원한 목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자라나게 될 때 거기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하고 마치라고 합니다. 온전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 퍼펙이 아닙니다. 퍼펙이 아니고 NIV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mature라고 그랬습니다. mature.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된, 점점 더 자라난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영어 헬라어 원래 본문에 보면 텔레이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텔레이온이라는 것은 바로 성숙을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자라나고 성숙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포슬 교회가 얼마나 성숙되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목사나 아니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믿음 좋고 신앙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성숙이 바로 그 교회의 성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포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로 한 몸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하다가 실패하면 끝까지 다시 하고 끝까지 사랑을 연습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더 알아나가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나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영향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이제는 저희들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립서비스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참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영원한 목자로 고백하며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께서 뜻하지 않으시면 멈춰 쓸 수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몸인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